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5편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분류해 보면 이 시는 감사의 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느냐? 다윗은 1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구속의 은혜에 의해 감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그 권능과 그리고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 창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으로 돌보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 13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베푸신 일반 은총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시편을 접해봐야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런 것이 내 눈에 보이는가? 자, 1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밤이 와서 그 다음 날 빨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찬양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으로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게 될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 왜 우리 교회는 찬양대를 안 하려고 그런가 모르겠다. 찬양대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나오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후자가 행복하지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내 속에 지금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가 크면은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고 내가 지금 은혜 생활을 못하게 되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그래서 예. 이 시어가 얼마나 그 아름다워요. 그 찬양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찬양? 입혀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 있으면 이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다 주님께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때로는 이 죄 때문에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우리도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면서도 때로는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죄악 때문에 눌려 있는 것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핵심은 4절이지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보겠다. 택함을 받고 초청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삶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택한 특별 은총을 받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듯이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이 은총에 감사하면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혹이나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나오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바른 예배자로 주일에 성수하시도록 항상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예. 그렇지 아니할 때는 나 하나 예배드린 거에 상대방까지 다른 사람까지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어버리고 다른 사람까지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어버리면은 본인 자신은 몰란 건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나이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65편 이거 보면서 너무 이 시가요 나한테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수십 번을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컬컬한 사람입니까? 다윗과 나는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내 마음을 추스러보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되면 네가 성도냐? 네가 목사냐? 네가 무엇으로 사는 자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왜 다윗처럼 이것이 와서 닿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이걸 제가 3일간을 보는 거예요. 3일간을. 예, 이 시를 들여다보면서.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마지못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내 삶이 너무 컬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러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고 윤리와 도덕의 모습만 나타남으로 인해서 교회는 화석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굳어버리는 돌처럼 가기 시작하고 형식만 남게 되고 잘못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이 특별의 은총,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다윗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의의 삶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 공의와 정의의 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5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의지할 주님입니다.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렇습니까? 주님 그러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불의는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종말입니다. 불의와 불법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교회 다니면서 거짓으로 믿고 있는 거짓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의로 심판을 하시지요. 이 부분이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느냐. 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미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70여 명을 애굽에 내려가게 만들어서 길러낸 거예요. 뭐하러 하려고요? 아직 이 가나안 족속의 죄가 환영하지를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가득해서 환영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들어서서 때려버린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 까불고 대통령들이 자기 정책으로 모든 것들을 교회를 밟아보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분노하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초림에서 오실 때에는 마구간에 와서 강보에 쌓여서 초라하게 누워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분노로 와서 얼마나 분이 넘치면은 포도송이를 밟아버리는데 그 뒤는 피가 전 세계에 덮을 만큼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까지 덮을 만큼 말의 이 턱에 닿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택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4절.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 산다는 것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동거한다. 그런 의미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나오니까 내 마음이 넉넉하고 주님과의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이 넉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함이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려고 이렇게 돼야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가정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5절부터 6절부터 이 8절에 보면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이것은 결국은 창조하는 것을 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우리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옷을 입고 띠를 딱 띠는 이런 모습과 같이 이 띠를 띈다는 이 부분은 그 신분을 또한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권세와 능력으로 띠를 띠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그랬습니다. 발에 걸리는 긴 옷을 입고 이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는 하얗고 머리지.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그 발은 이 주석에 단련된 시뻘건 그 불이 달궈져 있는 것과 같이 밟아버리면 지져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의 주님이신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님을 함부로 대할란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문 대통령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는 권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실권자입니다, 실권자. 예. 목포에 있든 서울에 있든 그 말이 직접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줘버리면은 그만한 힘을 가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권능으로 띠를 띠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어놓으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것은 바다의 설렘은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으면 바다의 흉흉함과 물결의 이 흔들림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흉흉함이다 이렇게 그 표현이 오히려 더 훨씬 낫습니다. 예. 개역 개정 이 성경의 시편 잠언보다는요 개역 성경의 맛이 훨씬 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자연의 힘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 앞전도 날씨가 아주 좋다가 저 서울 근방에서 눈이 많이 온다는데 오후 되니까 밀어닥치기 시작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데 보면 너무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놓은 것만이 아니라 그 지어놓은 모든 것들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면서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할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거 믿어집니까 이거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들을 제가 내 생활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까? 그랬다면 코로나19를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역사와 모든 자연 만물과 그리고 모든 시시때때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있는 그 주님이 내 아버지고 이 주님이 내 왕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다윗과 설교하려고 하는 김 목사와는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얼마 있지 않으면 내년이면 제 목회 여기서는 끝납니다. 예. 내년 2월 17일이면 제가 목회가 창조교회에서는 끝나고 우리 교단법에서 끝납니다 말이지. 얼마 남지도 않은 것에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목회로 끝난다면 이런 불쌍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심하다 초막까지도 사랑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근심 걱정하고 사는 이런 인생이 되세요. 어디다 무엇을 해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심장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슴속에 깊이 와서 달더라고요. 끝나가려고 하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기 인생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 저도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사람이 인생살이에서 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나머지의 내 생애를 바로 그 시간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 좀 주십시오. 역시 큰 그릇들은 다릅니다. 큰 그릇들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뭐예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관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주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말은 칼빈은 이렇게 했습니다. 해지는 데서 해 뜨는 데까지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은총인데요. 하나님이 땅을 돌아보셔서 물을 다 대어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 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강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풍족한 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시어로 하나님의 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풍부한 물을 주시고 흡족한 물을 주셔 비를 주셔서 그 땅에 곡식이 자라서 그 곡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리고 10절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어 그 일항을 평평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셨다. 모든 식물들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듯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식들을 본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식물에게도 이 단비를 주어서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비와 같은 은혜를 입혀주셔서 열매 맺게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귀한 장로님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들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한 해만이 아니라 이 한 해는 뭐냐, 매년 연이어진 해를 매년 매년 관시우신다. 그 말은 이런 말하고 왔습니다. 가을 되면은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노란이 황금 물결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관을 씌워줬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열매를 매년 매년 맺게 하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이 기름방울은 시어입니다. 기름방울은 뭘 이야기하는, 단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의 길 그랬을 때 이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장소나 아니면 그러한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주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모든 곳에 이 단비가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들의 초장에도 단비를 내려주시니까 그 산들이 기쁨에 띠를 띠었다가 말은 한마디로 이 산천 초목을 보면서 기뻐 뛰고 있는 그 기쁨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띠를 띠고 있으니 계속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가 유달산을 보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유달산 모습을 볼 수 있을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될 때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면 이제 봄에 피는 개나리나 보면서 아따 좋다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풍족한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 목포를 보면서도 늘 기쁨의 띠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풍족하게 받고 있는 전 세계와 모든 만민을 이렇게 보면서 이 다윗은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다. 예, 스코틀랜드 이쪽으로 가서 보니까 와, 양떼가 진짜 많다는 거지. 그리고 이 초록으로 완전하게 들판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양떼들이 그 풀을 먹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예, 진짜 덮여 있다고 볼 수 있도록. 그러듯이 이 다윗의 이 눈에는 이것이 보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폐해진 것 같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종말을 향해서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급속도로 사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않아요. 급속도로 잘 되려고 노력하지만은 어제 내 후배 목사님 와서 이렇게 형님 옛날에 테이프 감아보면 큰 테이프는 점점 이 소리가 별로 나지 않은데 이 째가는 부분에서 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주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라. 이 형님 그렇게 서울에서 저한테 전화를 맞다. 급속도로 우리는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받고 잘 바르게 자라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살 수 있을까. 내 개인적으로 본다면 죽음의 날 여기에 계신 분들 100년 안 남았을 겁니다. 100년은 한참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 본다면 종말의 시기가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마지막 시간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주님께 받은 은혜의 표현도 잘 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